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개인의 신앙적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의와 그리고 구제와 금식, 기도 생활의 자세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했고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즉 기도의 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문이고 축도를 하지 않는 집회의 말미에 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하는 예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 습관이나 전통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 행위들은 그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도 없이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고 사실 이 기도문도 그런 입장에서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 시민 된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형태와 생활을 점검하고 또 이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해서 모범된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에 좀 더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모형이다. 그렇습니다. 이 큰 제목에서 네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기도의 가르침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의 내용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아마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암송하는 연불이나 주문과는 다릅니다. 이 말씀을 좀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적인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같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이나 시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합당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형태는 본받을 필요가 있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구한다고 하면 역시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의 자세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있는 기도의 모범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단순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은 역시 의미적으로는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기도의 모형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경계하신 부정적인 기도의 자세들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첫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 기도가 시작이 되죠.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고백으로 기도의 시작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봅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열왕기상 8장 39절, 욥기서 16장 19절, 전도서 5장 2절, 다니엘 2장 19절 등등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런 표현으로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일반적인 사상에서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할 때는 먼저 그 대상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기도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개의 종교의 행위는 항상 진노하는 신들을 위로하고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다정하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에는 우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고백도 담겨 있으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가까운 하나님으로 의식을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영광과 위엄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불렀다면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기도의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드리는 기도에 확신을 더해주는 감격이요 찬양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 복되신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바람을 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일곱 가지로 대략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세 번째 내용인데요.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제자들 당시에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때의 나라는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유가 없겠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본래적인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령의 오심과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사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짐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날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이후인 오늘날에는 나라의 임하옵시고라는 기도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씀이므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완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나라가 또다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교회에 사회에 세계에 이루어질 것을 부여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 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11절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기도의 내용 중에서 순서적으로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제자들 당시의 상황에서는 하루의 양식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였고 주님의 기적의 떡으로 배불리고 그러한 예수 기도를 임금 삼으려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주님은 사실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몇 개월분이 아니면 최소한 며칠분의 양식이라도 미리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환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쌀통에 양식을 쌓아놓고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오늘의 기도의 모델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야 할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적인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33절의 약속을 확신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영적인 성결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 역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상관관계 속에 있는 도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만큼만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 죄를 모두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고 물속에 죽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기도의 항목입니다. 다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형제를, 자매를 용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성령과 더불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의를 구하는 것이 죄에 대한 기도로는 더 합당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존재치 않는 것이 복음 속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고 사죄를 받음으로써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를 이미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이렇게 서로 용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기도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과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는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그랬다고요.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 안에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내용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다고. 저는 이 내용을 최종적인 의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종결은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종결은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로 순종하며 드리는 겟세마나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도 그 기도의 응답의 권한은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야말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종결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큰 제목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암송하거나 이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대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태껏 이 기도를 가지고 암송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은 걸림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9절 합 상반절에 그랬고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누가복음 11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모형적인 기도가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문제를 경계하신 후에 자의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 기도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형태이지만 좀 단순화된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본문의 말씀만을 주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꼭 같은 기도의 내용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모델이므로 의미를 생각지 않고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은 아직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또 앞에서 이 내용을 순서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바로 앞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라는 말씀과 함께 이 기도의 모형을 제시하셨음을 기억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제목에서 네 번째로는 예수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명령이 빠져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도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15장 16절 16장 23절에서 24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16장 26절에도 그렇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만은 그렇게 하고 있질 않습니다. 기도의 권한은 우리 개인의 경건이라든가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크게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나 체계적이거나 아름다운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아 첫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떤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이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게 기도의 순서대로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랬다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이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만 주님의 뜻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기도의 말투가 서투르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에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예배 중에 대표 기도는 규칙을 따라 체계적으로, 왜?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를 설령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에 딱딱 맞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거든요. 그리고 28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든든한 이런 기도의 중보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서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말이 어눌하다고, 순서가 뒤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도의 말이 아름답지 못하거나 허술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구하는 표현은 아주 단순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알아차리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하고 진실하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표적인 것 세 개를 제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역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 기도의 영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범적인 기도는 자기 자신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품고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기도임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기서는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이고 또 많은 아픔들조차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다고요. 여기에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내용에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게 뭡니까? 데에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청원, 간청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를 위한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리를 옮기면서 청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아실 겁니다. 들으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드려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당면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간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현재에 당면한 위기와 어려움에 대한 간절한 청원의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간구의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는 말이 뭡니까? 프로슈케 또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예배하다 그런 자세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총괄하는 말입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일상적으로 또는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자신의 영적으로 살도록 하는 매 순간의 기도는 바로 호흡처럼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요? 도구가 있다고요. 이 말은 엔티오크시스 그런 말인데 남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또는 회견,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엔티오크시스라는 말에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중보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엔티오크시스라는 거예요. 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모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신앙의 삶을 매사에 실행하며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중보해야 할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더욱 효력 있게 하는 온 인류를 위한 기도를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까지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래놓고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기도로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끌려 올수 있도록 우리는 그 중보의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데는 열심을 갖습니다. 금요일날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개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날 기도에는 많이 참여하고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서 힘을 가지고 나는 기도가 생활 속에 세상 속에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늘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흩어져 살 때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인 기도를 늘 시행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전체의 내용이 한마디로 따지라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모범을 주었습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아니 이 외에도 시편이라든가 구약성경에 엄청난 기도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도에 있어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연으로 받으시도록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 적을지라도 그 기도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 역사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불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도록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